이번 선교대 주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끝이 아니죠. 뭐가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는 이 시간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간표 속에 포함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여러분의 인생의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간마다 민감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죠.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거든요. 마음의 질병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장 모습이죠. 우울증, 조울증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나름대로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굉장한 엘리트고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던 형님인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들만 자꾸 써요.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더라고. 원래 조금 재미있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고 푸근한 형님인데 갑자기 막 날선 글을 쓰면서 뭔가 계속 비꼬는 글을 써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잠깐 이제 썼는데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짧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조울증, 갑자기 좋았다 갑자기 안 좋았다 이렇게 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람들의 현장이고 현상이거든요. 공부를 좀 많이 하더니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유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유학을 간 형님인데 한국 돌아왔나 했더니 조금 그래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삶의 상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의 통제집에 바깥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문제 현장에 너무 많이 있고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사실 저도 안 겪어봤으니까 잘 몰라요.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죠. 공황장애 이거 걸리면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된다.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합니까? 3단체가 명상운동 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질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명상해가지고 마음을 비우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악령이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에 와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엊그저께 플로리다에서 오늘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로리다에서 19살짜리가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17명이 죽었는데 그 부분을 두고 오늘인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잠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친구가 자기가 악령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죽이라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렸다. 자기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디서 미친놈이 약을 팔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이, 악령들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공격하고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하도록 내버려두면 전 세계는 이 영적 질병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질병이 왜 와요?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감정의 상태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느냐? 원천적으로 안 돼요. 마음을 지키면 좋겠지만 못 지킨다니까. 복음 받고 나서 제가 제일 갈등 처음에 됐던 게 뭐였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염려가 안 되지를 않는 거야. 계속 튀어나오는데 어떡하겠어. 걱정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가 되냐면은 아 내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나오니까 그게 염려라.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아 너무 좀 안 되는 거야.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걱정되니까 이거 자꾸 걱정되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꼬아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해. 이렇게 세 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하라고.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 자기 마음 컨트롤하는 게 참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자기 스스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지.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이게 틈을 타는데 뭘 가지고 틈 탑니까? 상처를 휙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처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겠어요? 뭔가 건드리면 평생에 이불킥할 내용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끌고 들어가서 요게 틈 타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도록 만들고 뭔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고 삐딱하게 보도록 만들고 어둡게 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어디로 가느냐. 뭐만 나오면 삐딱하게 보는 거야.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믿음이 잘 안 들어간다 할 때 요 부분이거든요. 뭔가 봐도 순수하게 받지를 못하고 항상 뭔가 비뚤어지게 보고 뭔가 속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시니컬하게 보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영원히 처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그 중2병스러운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가 시니컬하게 뭔가 좀 삐딱하게 보고 병맛으로 보면 그게 수준 있는 줄 착각해.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딱 믿어주면 뭔가 없어 보인다고 남자들이 생각할 때. 몰라, 여러분 안 그렇겠죠.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착해 보이니까. 당장 화랑이하고 지금 눈 마주쳤지만 화랑이 표정만 봐도 얼마나 순진하고 무고합니까? 깨끗하지. 영혼이 깨끗해. 그지? 근데 대부분 보면 바깥 남자들이 안 그래. 뭔가 좀 삐뚤어지게 봐가지고 음모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른 됐을 때 물론 지금도 어른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됐을 때 절대 그런 인간 되지 마세요. 강단에 메시지 나오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저건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길래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삐딱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 정말 많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직방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딱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이 상처를 가지고 틈타죠. 문제는 이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잘 몰라요. 마음의 포장을 잔뜩 시켜놓으니까 되게 깨끗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 똥덩어리가 있다. 상처, 냄새 엄청나거든. 그 냄새 나는 걸 가리려고 향수를 이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가보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지. 자세히 보면 그게 사람들의 현재 상태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끔찍한 사건을 맞이했는데 그 선교대 때인가 뭐 전에 때인가 하여튼 막 가려고 예원교회 가려고 지하철을 탔더니 우리가 오금역에서 전철을 타면 이제 시작점이잖아. 여기에 무슨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랬더니 탔다가 내 옆으로 오려고 하다가 진짜 감사하게도 그 멀리 갔는데 노약자석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뭔가 틀림없이 배설을 하시고 닦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배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냄새가 진짜 보통 냄새가 아니야. 오금역에서 출발해가지고 30분 걸려서 고속터미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냄새가 안 빠져. 와 진짜 그 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옆 칸까지 확산될 만큼 이게 대단한 냄새였어요. 진짜 그런 그리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제 코가 너무 고생을 그때 많이 했어. 한 3일 지나서 또 가는데 그때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 걸고 빨리 갔지. 저 인간보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된다. 무조건 한 차 앞서 타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엄청 뛰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인간 같이 있으면 같이 안 타려고 내가 진짜 애를 썼지. 그 냄새를 견디면서 드는 생각이 빌립보서 3장 뭐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전부 배설물이구나. 그치? 배설물이라는 게 너무 고상한 말이니까 사람들은 아유 뭐 배설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냄새를 맡아보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된다. 아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는 거지. 그리스도 말고 배설물인데 그거 붙잡고 계속 이래가지고 막 냄새 계속 맡아가면서 막 시간마다 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포장 잔뜩 해가지고 시간마다 어디 간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증발한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똥 열어보고 똥 냄새 맡아보고 뭔 짓이냐 이지.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거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 전부 다 포장해놨는데 우리 여기 자매님 중에 한 명이 지금 냄새 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의 상태가 이렇다. 그 더러운 것이 향수 딱 뿌려가지고 포장해놓은 것 같지만 상자 잘 해가 싸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요 문제에 잡혀있는 것이다. 절대 속지 마요. 이게 성공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데 복음 없이 성공해봐야 뭐합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12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무속 점수 루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영원히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문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답을 주셨느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마음이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 속에 있으면 계속 그 어둠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게 걸려가지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빠져나오려면 신분부터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만이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지옥 배경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신분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 붙들면 돼요. 나는 공로 없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나는 죄가 많으나 나는 죄투성이이나 그러나 나의 죄를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신분을 바꾸면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느냐? 각인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각인을 바꿔라. 안 되는 사람은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여러분이 유목사님 딱 만났을 때 만날 기회가 생길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목사님 딱 만났을 때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딱 대통령 보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으로 딱 와줘야 된다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셀카 찍어주세요 하고 당장 달려가면서 반가워야 돼. 왜? 메시지 계속 들을 때 메시지 계속 들었으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친근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은 렘넌트들이 그냥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보듯이 그렇게 유목사님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최근에 뭐 때문에 느꼈냐면은 신학원 졸업식을 할 때, 청소년 신학원 졸업식 할 때 유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발짱 끼고 막 이러려고 막 별지랄 다 했잖아.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막 어색하게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서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막 이래서 그냥 다 이래가지고 서 있어. 진짜 한 60대 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이래가지고 딱 있는 것처럼 뭔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하고 막 대통령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더라. 이러니까 좀 붙으세요. 친한 척 하세요. 웃으세요. 뭐 이런다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게 가까워져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메시지가 나한테 녹아 있어야 되거든. 그 메시지의 흐름, 그 복음 메시지의 흐름이 나한테 계속 들려서야 내 각인이 바뀌어요. 왜? 다른 걸로 지금까지 꽉 차 있었잖아. 너무 많이 차 있었다니까? 너무 많이 다른 걸로 차 있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걸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세상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뻔하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TV를 많이 봤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봤습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빈 시간 주면은 무슨 행동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게임하고 웹툰 보는 쪽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보고 인생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각인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자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한테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각인되어서 쌓여왔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라. 기도로 뿌리를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체질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전도자의 삶에 복음 때문에 오는 참된 감사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열립니까? 결과가 오는데, 열매가 오는데 그게 모든 상처가 전도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 이게 마음 치유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두고 포장된 것을 벗기고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었던 실체를 무너뜨려서 내 속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줘라. 어디까지? 모든 상처가 감사로 바뀔 때까지 마음 치웁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뿌리 깊은 옛날 때부터 있었던 마음 아팠던 부분, 이불킥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진짜 오글거렸던 부분, 진짜 부끄러웠던 부분, 쪽팔리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전도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한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였구나.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게 감사하다.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게 감사하다. 나는 키가 작아서 감사하다. 나는 키가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전부 감사로 바뀌어야 돼.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게 인정되어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치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많은 어두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빛을 비춰라. 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개 나라 살리는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여기까지 갈 만큼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마음 치유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에 집중하시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딴짓하다가 괜히 나중에 가가지고 나 교회 다녔는데도 별것 없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 대부분 잘하고 있어. 뭐냐면은 믿었는데도 안 되더라, 교회 다녔는데도 안 되더라, 그딴 소리를 제발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집중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이 시간에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 인생 뒤집어지는 역사 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복음이 무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하지 않거든요. 복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한 복음, 부족하지 않은 복음, 무능하지 않은 복음, 나의 무능에 제한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이 많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 때,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 정명석이라는 인간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소할 날이 거의 다 됐어. 진짜 미친놈이야.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 대학으로 파고 들어갔어. 정명석이라는 JMS라는 인간들이. 그래서 뭘 했냐. 자꾸 젊은 여자, 이쁜 여자들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포섭해가지고 사실상 성폭행하고 있다니까. 그 짓을 해가지고 성범죄자기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나올 때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이제 15년, 20년 만에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것을 두고 JMS가 대학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선전하고 있다. 또 포교 활동하고 있어. 자기가 그리스도,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자가 정명석이래.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지. 근데 그런 미친 소리에 많은 대학생과 엘리트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죽은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통일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곳곳에 엄청난 건물들 세워놓고 포교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제 대신 하나님 하고 있어. 미쳤지. 근데 그 미친 사람이 그 미친 주장에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이만희. 이런 인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이비가 많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직 아니다. 난리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부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환난을 넘겨주고 핍박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권 다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낙심한 사람 나오고 교회 다녔다가 아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인간들도 나오고 배반하는 인간들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는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할 것이고 못 믿게 만들 것이고 못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과학이라는 척해 과학인 척 지식인 척 해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 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시간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권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완전 무능에 빠져 있어요. 위기 시대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무능하죠. 있는 사람들은 교권 가지고 싸우고 있죠. 교회 안에서 자꾸 권력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장은 이단이 장악했습니다. 후대는 이념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 세상에서는 뭘 하느냐. 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요? 237개 나라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 위기 시대 오겠으나 그게 끝이 아니야. 237개 나라 모든 세계가 복음 들어야 그때가 끝이 와.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요 일이 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37개 나라 살려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237 살릴 수 있도록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 있구나. 디아스포라 있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70개 나라로 나가 있다잖아요. 한 700만 명 가까이 나가 있거든. 조선족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0만 명 이상 나가 있어요. 흩어진 자로. 알고 보니까 237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민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10분의 9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쓱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 북한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꽉 찼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복음 얘기하면 죽이니까.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니까 어느 정도 죽이느냐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봐야 돼요. 거기하고 연합하겠다? 거기에 돈 갖다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독신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핍박하는 그 집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죽이느냐? 탈북자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찍혀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공개 처형하고 있는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잡아가가지고 지금 김정은 지령 내렸잖아요. 잡아오라고. 배신자들, 공화국의 배신자를 다 잡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안들 총동원돼가지고 탈북자 잡아가려고. 그래서 탈북했다가 한국에서 탈북해가지고 막 TV 출연, 종편 같은 것도 출연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잡혀갔죠.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막 공화국을 배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하는데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진짜 수많은 맞은 자국이 보여. 그 화장해가지고 감췄지. 아마도 지금 자기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마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거기서 붙잡힌 것 같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시 끌려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여자들을 잡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했는데 그 사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정권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왜 그 롤러 있잖아요. 롤러.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차라고 하죠? 그 차를, 그걸 가지고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서 압사시킵니다. 제일 끝에 머리 터뜨려 죽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낭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낭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행히 젊은 세대 잘 알죠. 김정은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지. 그 인간이 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 한다면은 우리는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되면 용서할 겁니다. 자기의 죄값을 형법적으로 뭐 이제 인종 뭐 인권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는 치를지언정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다면 그때까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흑암 세력이 잡혀 있는데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땅은 완전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채 계속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탈북했습니다. 중국을 방황하다가 전도자한테 복음 들었습니다.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평생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나는 다시 조선으로 간다. 자기가 목숨 걸고 빠져나왔던 그 나라로 자기 돌아간대. 왜? 이 복음을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팀에 있습니다. 우리 팀 통해가지고 준비되고 있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 오천록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거 들었는데 중국 가가지고 탈북자들 만나서 복음운동 하는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탈북자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조선말로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치?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어가 아니고 조선어니까.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중국 곳곳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동남아 곳곳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전 무슬림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237.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10분의 9 현장.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유럽 현장. 여러분 가본 사람 알잖아요. 유럽에 교회 있느냐? 있습니다. 전부 관광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예수 상 붙여놨는데 전부 복음 없어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지. 유럽이요.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지구를 향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10분의 9를 향해서 237 향해서 가는 열쇠가 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치유하러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뒤에 녹취록 놔뒀으니까 녹취록 통해서 보세요.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잖아. 선교대회 메시지를. 여러분은 제일 먼저 오해를 빨리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37 살려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취직도 못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오해다. 무슨 오해냐. 나는 힘이 없다고 할 때 그 힘을 세상이 말하는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에요. 그 힘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빨리 오해를 뒤집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시게 돼 있다. 이것을 믿어라. 여러분이 약하다?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조건이요. 최적의 조건이요. 가장 좋은 조건이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주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절대 약하다 하지 마라. 절대 모자라다 하지 마라. 나는 무능하다 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무능하지 않거든요. 이걸 붙잡아요. 괜찮아.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주역이 누굽니까? 누가 이 선교운동의, 치유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힘이 필요 없다 하는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영적 질병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붙잡은 이것을 알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중직자. 세상의 것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세상의 그 자랑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울 임금과 그 밑에서 아첨하는 인간들, 그 신하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그 권력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 왕자리가 필요하지 않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은 나는 이 왕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이 왕자리를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이거였거든. 다윗은 상관이 없었어. 그 왕자리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하다. 다윗의 최대 고민이 뭐였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였어요. 시편 51편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거든. 지금 왔다 갔다 안 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러니까 다윗이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건 누리는 거야. 요셉의 목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것 가진 전문인, 그것 가진 중직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 세 가지 흐름과, 세상 거 필요 없어요. 세 가지 흐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아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주신다. 전도를 위한 경제, 선교를 위한 경제 따로 있습니다. 빛의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교의 주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의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흩어진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요? 파송된 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버려진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숨겨둔 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겨둔 자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봤을 때 취준생이라고, 재수생이라고, 지잡대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나는 저 인 서울도 못하고 인 경기도 못해가지고 저 충청도에, 나는 저 경상도에, 나는 저 강원도에. 그게 아니에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숨겨둔 자. 하나님이 숨겨놨어. 나는 지금 별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현장에 흩어진 자요? 파송된 자요? 남겨둔 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 청년의 때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절대 속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겨둔 자입니다. 당신은 숨겨둔 자입니다. 당신은 파송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정신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국제 치유학교. 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뭐 병원부터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많은 병들어 있는 사람, 많은 시달리는 사람, 치유하는 말씀운동 하는 겁니다. 이 치유하는 말씀운동 하면서 치유하는 복음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설 주십니다. 그때 돼가지고 응답 받으면 돼요. 당장 지금 우리가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치유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당장 우리 안에 데이케어 있잖아요. 장애인 보호시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리면서 슬슬 하면 돼요. 계속 집어넣어라.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저 우리 장애인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장애인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 말해주면 돼요. 우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치유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 자신이 치유되고 살아나면 현장 치유되는 시스템, 시간표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병원 하나만 세워줘도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되거든. 그렇게 누리자는 겁니다. 세 번째, 2강 메시지죠. 이게 1강 메시지였어요.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237개 나라로 서밋 찾으러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서밋을 약속하셨어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으로 올라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서밋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어떤 서밋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런 육신 서밋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영적 서밋. 여기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그걸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전 세계 살아나고 불신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화 서밋으로. 그죠? 요 서밋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밋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밋을 찾으라는 거예요. 237개 나라 안에서 서밋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재앙시대 맞는, 지금 재앙시대 됐잖아요. 그 재앙시대 속으로 들어가라.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복음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 사각지대였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복음 받을 황금어장인 거예요. 재앙 만난 그 시대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그 시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시대, 그냥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유일한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를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직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위기를 선택하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를 거절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를 거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위기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비겁하게 있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당당히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응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곱 렘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비겁해지지 마라.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대학, 여러분 청년, 20대, 30대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좋을 시기. 그래서 어제도 새내기 세미나 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지금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그 이름 찬양 뒤에 보면 그 막 우리 청년들하고 아 저희 금요 심야 때 한번 이 찬양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에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주신 주님 찬양에 하늘 보자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이러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거의 한 60대 권사님, 50대, 60대 권사님들 주르륵 앉아있는데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 나도 얼굴 보고 나니까 살짝 어색해지더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가치 있는 늙은 날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말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조금 지나면은 그 말 할 때 살짝 찔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찔리더라 이제. 내일 모레 40. 이러면은 나 찔리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이 때 비겁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 걸어버려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이 둘 선교사와 중직자가 목회자와 중직자와 목회자와 중직자가 사역자와 전문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장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2만 대학 현장으로. 그래서 흩어져 있는 렘넌트 살리러 한국에서 나가 있는 렘넌트 살리도록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 살리도록 세계에서 들어온 렘넌트 살리도록 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민족 살리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요. DCK라고 단어가 나왔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Third Culture Kids예요. 네, Third Culture Kids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3문화권 아이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그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사람 많거든요. 혼혈 렘넌트들.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혼혈된 친구들. 제3문화권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다행스럽게도 한현민 같은 모델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막 그 얼굴 보면 완전 흑인인데 살짝 보면 한국 사람 같고 막 이런 우리 한현민 그 씨 이런 분들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그 흑형처럼 생겼는데 영어는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근데 이게 한 20년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엄청 상처였거든. 왜냐하면 완전 백인이고 완전 흑인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토종 한국인 그 자체인 거야. 이래서 어디 가도 정착을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이랬었어. 다큐멘터리에서 그때 한번 봤거든. 인간극장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그냥 외국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유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뭐 이러면서 막 반응이 나와. 근데 실제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 정착이 안 돼. 한국 사람들 단일 민족 신화가 너무 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는 그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요 단어도 좀 바꿔야 돼. 한국 복음화 40만 이래야지 다민족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민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사상 부딪혀가지고 세계 복음화 담쌓고 지내겠어요. 안 되잖아. 바꿔야 돼. 자꾸 다민족으로 가야 돼. 다행스럽게도 그 한현민 씨 같은 경우는 잘생기고 그 막 이렇게 간지가 나니까 이게 먹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 그럼 상처 입어간다니까?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줘야 돼.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 들어가도록 파고들도록. 그러면서 다민족 가운데 또는 제3세계 가운데 인재 찾아내야 됩니다. 컴패션 전략. 자녀 삼기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인, 좀 산업인 나와가지고 가족 삼기 하고 난민들 돕고 저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연결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서밋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칠판에 쓸 자리도 없어. 뭘 해야 되느냐? 상처를 빨리 벗어나도록 만들어줘라. 렘넌트들을 딱 만났을 때, 서밋이를 친구들 만났을 때 상처를 넘어서도록. 그래서 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고 최고의 지름길이고 문이라는 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자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실 때 237개 나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깊이 담아라. 항상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237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23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리도록, 여러분의 가슴이 뛰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이 두근거려지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237이라는 숫자가 딱 붙잡아줘야 돼.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다민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타는 뭔가가 있어야 돼. 청년이니까.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진짜 다민족 한 사람 봤을 때 소중하게 보여져야 돼요. 길 가면서 그런 사람 보면 반가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언약적 한이 되고 내 목표가 될 만큼.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선교지를 찾고 나의 선교사님 찾고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선교사님이 있어질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고등부 교역자 하면서 마음에 품었었던 소원인데 성취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매주 1,000원씩 히로시마를 위해서 헌금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 매주 천 원만 딱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한 30명이 매주 1,000원씩 하면은, 매주 1,000원 하면 얼마예요? 3만 원인가? 그러면은 30명이 1,000원 하면 3만 원이고, 그러면 한 달 하면은, 아니다, 52주를 한다고 치면 52 곱하기 3 얼마예요? 150만 원 대충 되는 거잖아. 그지? 아, 그래. 150만 원. 1년 동안 매주 1,000원씩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헌금하면 150만 원을 히로시마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 한 달 생활비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 꿈이 뭐였냐면은, 우리 기관 하나가, 우리 부서 하나가, 주일학교 한 팀이, 선교지에 한 달을 책임지도록 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 성취는 못 보고 왔는데,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부담되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규모 있게 해야 돼. 균형 있게 하다가 뭐 무너질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우리가 당장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길이 있을 거야.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예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래서 우리 여기 고은자매 있지만 우리 고은 집사님처럼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장기 선교사로서 렘너트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로서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단기 선교사로서 우리가 카렌 가는 것처럼 계속 가가지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진짜 산업인으로서, 성공자로서, 중직자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을, 선교를 두고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한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아시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소원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살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복음을 막지 못하고 그 실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무능도, 우리 가문의 문제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 계획 속으로 평생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개 나라 치유하는 선교의 주역입니다. 힘들죠? 다시 한번 여러분 뇌에 자극을 줍시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개 나라 서밋을 찾는 주역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대학 청년 렘넌트들의 마음에, 생각에, 중심에, 평생의 한 속에 237개 나라가 들어있게 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각인되게 하옵시고 다민족이 하늘로 뿌리 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게 하시며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깨달아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